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의 외교 상무수장들이 14일 2+2 회의를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진아 레이문도 상무장관, 일본 측에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참석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역내 규칙에 기반한 경제질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양자기술과 청정에너지, 5G 통신기술 등 중요 기술과 신흥 기술에 대한 육성 및 보호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은 회의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주요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채굴, 가공, 재활용에서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앞서 중국 정부가 지난달 20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2차 전지제조의 필수 광물인 흑연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밖에 양국은 전략적 관점에서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에서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14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7월 16일에서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있었던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와 최전화 중국 기후변화특사 간 회담, 그리고 지난 4일에서 7일 열린 미국 캘리포니아주 써니랜드에서의 추가 회담 결과를 종합한 기후위기 대응협력 강화에 관한 써니랜드 성명을 공개했습니다. 이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담했던 점을 떠올리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란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밑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이를 1.5도로 제한 및 유지하는 파리 협약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기후특사가 공동으로 주재하는 2020년대 기후행동강화 워킹그룹도 가동하고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미국이 14일 한국에 대한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 판매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날 한국에 대한 6억 5천만 달러 상당의 SM-6 미사일과 관련 장비 판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최대 38기의 SM-6 미사일 구매를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청은 지난 3월 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탑재용 SM-6 미사일을 해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한국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SM-6 미사일은 음속의 3배를 넘는 속도의 400km가량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도 가능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첫 연료 반입이 이뤄졌다고 가자지구 담당 UN 관리가 15일 밝혔습니다. 톰 화이트 UN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가자지구 담당 국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집트로부터 약 2만 3천 리터의 연료를 막 공급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접경 라파 검문소를 통해 들어온 이 연료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라파를 통한 인도주의 물자 운반 차량용으로만 사용이 제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화이트 국장은 이것은 우리가 인명구조 활동 지속을 위해 매일 필요한 양의 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자지구 병원의 발전과 가자지구의 수도 공급, 하수 처리 등에 필요한 연료 부족으로 230만 주민들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고 현지 구호단체들은 전했습니다. 가자지구와 남쪽으로 접경하고 있는 이집트 라파 검문소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인도주의 지원 물자 반입이 이뤄지기 시작했으나 이스라엘은 연료가 하마스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연료 반입을 허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심술쟁이 아이를 진정시키는데 말은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부모들 마법의 손길 쓰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내건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의 기사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가 짜증을 내면 이렇게, 잠투정 부리면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의 자녀 양육 방법도 있습니다만 실제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100마디 말보다 효과적인 방법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를 안아주고 만져주는 마법의 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NPR은 그 마법의 손을 한국에서는 약손이라고 하고 타이완에서는 시우시우, 인도델리에서는 말리시에, 남미에서는 피오이스토스라고 한다면서 아이를 만져주는 부모의 손길이 따뜻하고 차분하고 평화로운 느낌으로 신경을 자극해서 뇌까지 전달된다는 신경과학자들의 연구 이론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아픈 배를 지그시 누르면서 어루만지는 손이 있죠. 잠을 재우면서 머리를 만져주는 손.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너무 강하지도 않은 이 손길이 피부의 털과 연결된 촉감신경을 활성화하는데 이런 식의 교감이 자녀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부모와 유대감을 갖게 하고 신뢰를 준다는 겁니다. 자, 한때는 아이의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키워야 된다. 이런 육아법도 유행을 했습니다만 이 부모의 친밀한 손길과 유대감은 오히려 아이들이 바깥 세상을 탐험할 수 있게 하는 자양분이 되더라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실었고요. 이 만짐이나 촉감에 의한 안정감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는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아이와 어른이 느끼는 감정 다르지 않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We used to spend hours roasting a turkey in the oven. It was a long process that required constant attention.
네. However, since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인데요. 곧 다가오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상차림과 비용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죠. 네, 곧 워싱턴 DC는 지금이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9분이 조금 지났고요. 현재 기온은 15도, 구름 많이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16일 목요일에 북한 모든 지역 흐리고 아침부터 비나 눈 내리기 시작합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 강원도 평강 그리고 장진 지역은 밤까지 비와 눈이 이어지겠고요. 남포와 자강도, 황해도, 용현, 장진, 함북, 삼지연 지역은 금요일 밤까지 비와 눈이 이어집니다.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 눈은 1에서 5cm 정도고요. 평안북도와 함경북부 그리고 자강도 지역에 눈과 비의 양이 많겠습니다. 자, 목요일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최고는 영하 1도에서 11도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신의주의와 함께 4도, 개성도 4도, 원산 4도, 함흥은 1도입니다. 해산의 아침 최저가 영하 6도고요. 중강은 영하 4도입니다.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개성과 함께 8도, 신의주 함흥은 7도, 해산은 영상 4도고요. 원산은 10도, 중강 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5m, 먼바다 2.5m까지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앞바다 물결 0.5에서 2.5m, 먼바다 3.5m까지 오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11월 16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가자시티에 있는 알시파 병원에 진입해서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납니다.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두고 타이완 제1야당과 제2야당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군이 결국 가자시티에 있는 알시파 병원 안으로 들어갔네요.
네, 이스라엘군이 군이 입수한 정보와 작전상 필요에 따라서 알시파 병원 안의 특정 구역에서 하마스 목표물을 겨냥한 정밀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15일 발표했습니다. 한편 가자지구 보건당국 관리인 유세프 아브리시 씨는 AFP 통신에 병원 단지 안으로 탱크들이 들어와 있고 병사와 특공대 수십 명이 응급실과 접수 건물에 들어와 있는 걸 봤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과정에서 교전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군 측은 병사들이 병원에 진입하기 전에 폭발 장치와 테러 분자들을 직면했는데 교전 끝에 테러 분자 5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알시파 병원에서의 이스라엘 군 작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는지는 알려줬을까요?
네, 병원 안에 있는 한 기자는 영국 BBC 방송에 현재 이스라엘 군이 방과 방, 층과 층을 돌아다니면서 환자, 의료진 등 모든 사람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자는 또 이스라엘 군이 확성기로 16살부터 40살 사이의 남성은 응급실과 수술실을 제외하고 모든 건물에서 나와서 병원 마당으로 가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군 측이 이 병원 안에서 작전을 벌이는 근거로 수집된 정보, 작전상 필요를 들었는데, 자, 어떤 정보를 확보했다는 겁니까?
네, 알시파 병원 지하에 이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휘소가 있다는 정보입니다. 피터 러너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CNN 방송에 알시파 병원 단지가 하마스의 작전 중심지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현재 병원 안에서 병사들이 하마스 테러 기반 시설과 무기들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그동안 가자지구의 병원들 지하에 하마스가 지휘소 차리거나 무기 숨기고 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자, 미국 정부도 14일에 이런 주장을 확인했네요.
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14일 성명을 냈는데요. 커비 조정관은 성명에서 미국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서 하마스와 또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이슬라믹 지하드가 이 알시파 병원의 지휘 통제소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가 군사작전을 숨기고 지원하며 인질들을 억류하기 위해서 알시파 병원과 병원 아래 지하 터널을 비롯해서 가자지구 안의 일부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런 미국 정부 발표에 대해서 하마스 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하마스는 미국의 발표가 이스라엘에 병원 급습의 청신호를 주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번 작전이 모두 이스라엘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책임이라면서 이는 전쟁 범죄이자 도덕과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알시파 병원에서의 이스라엘군 작전에 대해서 유엔 쪽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네요.
네,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업무 담당 사무부총장 겸 긴급 구호조정관이 15일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X에 알시파 병원 작전 소식에 놀랐다면서 신생아들, 환자들, 의료진, 또 민간인들의 보호가 최우선이고 병원은 전쟁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알시파 병원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네, 유엔은 의료진, 환자, 피난민들까지 해서 최소한 2,300명이 아직도 병원에 있다고 추산했는데요. 유엔은 이들이 병원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전투 때문에 병원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병원 안에 전기가 없어서 의료 장비를 못 썼고 그래서 목숨을 잃은 사례도 나왔다고 하던데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병원 수술 책임자는 전기가 끊겨서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 3명이 사망했다고 15일 전했습니다. 또 구호 요원들은 연료가 없어서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 나온 미숙아 36명 등 취약한 환자들을 돌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이스라엘 군 측이 병원에 의료 장비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죠.
네, 이스라엘군은 15일 인큐베이터, 아기 음식, 의료 물품 등을 병원 측에 성공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팔레스타인 구호단체 측은 필요한 건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인큐베이터를 작동시킬 전기를 만들 연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제 곧 만날 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두 정상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행사가 진행 중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외곽에서 만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조금 전 동부 시각으로 1시 50분에 회담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두 정상은 2시에 개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 후 저녁 7시 15분에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원래 두 정상이 모두 전날 하루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은 했었다고요.
네, 시 주석은 14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는데요. 이날 공항에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 니콜라스 번스 주중대사,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나와서 영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시 주석이 공항에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용기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네, 자, 시 주석이 미국에 온 것이 아주 오래간만이죠.
네, 지난 2017년에 방문해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많은 현안에서 견해차가 커도 두 나라를 다시 정상적인 경로로 올려놓는 게 큰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경색된 양국 관계 되돌리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위기가 생기면 전화기를 들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나라 군이 상호 접촉을 유지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서 미국 백악관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군사소통 채널 복원이 최우선 현안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관련해서 한 미국 정부 고위관리는 AP통신에 두 정상이 이른바 군사해양협의협정을 복원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나라의 육해공군은 지난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이 협정을 통해서 공중과 해상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가 하려는 건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과 디커플링한다는 건 중국을 국제 공급망에서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이 디커플링 문제가 최근 서방 측과 중국 사이에 커다란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과 EU 등은 대중국 관계에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리스킹은 국제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14일 기자들에게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미국이 중국에 투자하려면 모든 무역 비밀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더는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중국 쪽에서는 이 양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이번 회담에 어떤 기대를 하느냐 질문이 있었는데요. 외교부 대변인은 모호하게 심도 있는 의사소통과 세계 평화와 관련된 중요 현안들만 언급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의 관계 개선 말고도 풀어야 하는 현안들도 산적해 있죠?
맞습니다. 타이완과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안보 문제와 팔레스타인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그리고 인권 문제 등 쟁점 현안이 많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외국 선거 개입, 또 중국에 구금된 걸로 보이는 미국 시민 문제 등도 제기할 걸로 보이는데요.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의견이 같지 않은 현안에서도 중국과 맞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두 정상 사이에 눈길을 끌만한 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아주 작습니다. 두 나라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뤄야 현안들이 양국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 이번 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타이완이나 남중국해 문제같이 중국이 금지선으로 여기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말고 또 미국에서는 어떤 일정을 소화합니까?
네, 시 주석은 AP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요. 또 미국 주요 기업 인사들과의 만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오늘 마지막 소식은 타이완으로 갑니다. 타이완 야권이 총통 후보 단일화를 성공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내년 1월 13일 총통 선거를 앞두고 타이완 최대 야당인 국민당 그리고 제2야당인 타이완 민중당이 15일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두 정당은 지난달부터 후보 단일화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하지만 누구를 총통 후보로 내세울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네, 자 지금은 그 총통 후보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집권당인 민주진보당, 민진당은 일찌감치 라이칭더 부총통을 총통 후보로 세웠고요.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 그리고 무소속으로 사업가 출신인 구어타이밍 후보 등 4명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네.
이들 후보는 오는 24일까지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 자, 국민당하고 민중당이 후보 단일화를 합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허우유이 후보, 커원저 후보 둘 중에 한 명만 총통 후보가 된다는 거죠. 누가 나가는 겁니까?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두 정당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기간에 실시되는 모든 주요 여론조사를 살펴보고 누가 총통 후보가 되고 누가 부총통 후보가 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18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론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 집권당인 민진당의 라이칭터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허우유이 후보, 또 민중당 커원저 후보가 2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두 정당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 허우 후보, 커우 후보 둘 중에 누가 나오든지 라이 부총통을 이기는 걸로 나타나서 주목됩니다.
네. 자, 이 두 후보는 당의 결정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허우유이 후보는 누가 총통 후보 자리를 얻고 누가 부총통 후보가 되든지 간에 모두 함께 일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협력은 국민당과 민중당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는 타이완을 하나로 묶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커원저 후보도 이번 합의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환영하면서 양당이 함께 협력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협상을 마잉주 전 총통이 중재했다고요?
네, 국민당의 원로죠. 마잉주 전 총통이 이번 협상을 중재했습니다. 친중국 성향의 마잉주 전 총통은 지난 3월에 개인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타이완의 전직 또는 현직 지도자가 1949년 이후에 본토 중국을 방문한 건 처음 있는 일로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이 마 전 총통은 단일화 합의 후에 타이완 정치사에 새로운 기록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집권당인 민진당은 야권 후보 단일화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민진당은 15일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진당은 특히 마잉주 전 총통이 중국의 지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달에 마잉주 재단의 이사장이 베이징을 방문한 걸 예로 들었습니다. 민진당은 또 라이 부총통이 거듭 말해왔듯이 중국 공산당이 민진당을 무너뜨리고 싶어 한다는 건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민진당 정부하고 중국 사이가 몹시 껄끄럽다고요?
네, 민주당의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 2016년부터 집권하고 있는데요. 마 전 총통의 국민당 정부가 물러나고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는 차이 총통이 집권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무력 통일도 가능하다고 위협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양안 간의 이런 갈등은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극전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 연방 하원이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정부를 운영할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란이나 반란에 가담했다며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빼야 한다는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10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달에 비해 0.1% 꺾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먼저 의회부터 가겠습니다. 예산안 관련한 진척이 있었네요.
네, 미 연방 하원은 14일 본회의 투표를 통해 앞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공개한 2단계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존슨 의장은 투표 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모두에게 양심의 문제라며 임시 지출안 통과를 강조했는데요. 결국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무난하게 통과됐습니다.
예, 자, 표를 보면은 민주당, 공화당 양당 모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 같은데 자, 세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반대 95표 가운데 2표만 민주당에서 나왔고요. 네. 나머지 93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번 임시지출안 통과에 더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존슨 하원의장이 제안했던 그 2단계 임시지출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임시지출안을 지출 분야에 따라서 마감 시한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우선 국방을 비롯해 농업, 교통 등과 관련한 4개 부처의 지출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를 기한으로 하고요. 국무, 법무, 노동, 보건부 등 나머지 부분의 부처의 지출안은 2월 2일까지 기한으로 했습니다.
예. 이번 임시지출안 하원 통과에 대한 반응 볼까요?
네, 상원에선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지출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척시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임시지출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된 데 대해 기쁘다면서 미치 베코데 공화당 대표와 함께 최소한 1인 시기에 이를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임시지출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임시지출안이 완벽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일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요구한 예산 삭감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백악관은 어떻습니까?
백악관은 14일 발표에서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지출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된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공화당이 당파적인 예산안으로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요. 앞서 제기했던 그 정부의 부분 폐쇄, 셧다운 위기는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할 수 있죠?
예, 일단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임시지출안은 오늘 17일이 마감기한으로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네네. 상원과 백악관에서 이를 각각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 셧다운 상황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존슨 하원의장 입장에서는 정말 이번 임시지출안 통과가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존슨 의장은 약 3주간의 하원의장 공백 사태를 끝내고 지난달 25일 취임했습니다.
네.
취임 후 이스라엘 지원 예산안과 개별 부처 예산안 등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이번 임시지출안은 연방정부 운영에 관한 건으로 그 중요도가 가장 큰 사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임시지출안에 대해서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이 신임 하원 의장으로서의 그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였다고 할 수 있죠.
네. 자, 임시 지출안 통과로 당장 그 이틀 뒤로 기한으로 했던 이 정부 셧다운 위기는 면할 수 있었지만 사실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본 예산안 통과 그리고 하원 의장의 입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하원 의장의 입지부터 살펴보면요. 이번에 통과된 투표 득표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반대표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앞서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도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서 통과시킨 임시지출안이 발단이 돼서 일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이에 반발했고 결국엔 해임까지 됐는데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존슨 의장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게 됐습니다.
자,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 입장은 어떨까요? 그 임시 지출안에 예산 삭감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서 이 존슨 의장에게 책임을 묻는 어떤 행동을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일까요?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에 소속된 바이런 도널즈 의원은 이번 임시지출안에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네.
다만 도널즈 의원은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셧다운을 피하고자 한 존슨 의장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존슨 의장이 골치 아픈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걸 이해한다며 이를 계기로 앞선 경우처럼 해임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의 움직임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건 본 예산안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용 볼까요?
예, 문제가 있는 곳이 바로 본 예산안입니다.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이번 임시 지출안은 넘어갔겠지만 본 예산안에 대해선 정부 예산 삭감과 국경 경비 강화 등 보수 진영 입장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네네.
이 상하원 의회가 통과시켜야 하는 세출 법안은 모두 12개인데요. 상원에서는 이 중 3개가, 하원에서는 7개가 통과됐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이죠.
네, 미시간주 청구법원은 1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시간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빼달라는 소송을 기각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올라갈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의 소송일까요?
예, 미국의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시민을 위한 표현의 자유가 미시간주 청구법원에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 단체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며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한 공직자 또는 적에게 원조나 평의를 제공한 자는 공직에 오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것이 바로 여기에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혐의로 기소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워싱턴 DC와 조지아주에서 각각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압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법원이 이 부분을 기각했다는 거네요.
예, 이번 결정을 내린 제임스 레드포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법에 따른 경선 투표 자격을 충족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레드포드 판사는 이어 원고 측에서 주장한 수정헌법 14조 3항에 대해 반란이나 폭동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누가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가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법원의 이번 판결에 원고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시민을 위한 표현의 자유의 론 페인 법률국장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반응도 보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청 대변인은 이런 터무니없는 소송 모두는 패소했다며 이것이 바이든 캠페인의 돈 있는 이 동맹들에 의해 계획된 비헌법적인 좌익 환상으로 선거를 법정에 넘겨 미국 국민이 다음 대통령을 선택하는 권리를 부인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소송이 미시간주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네요.
예, 앞서 미네소타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는데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시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가 헌법적 자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네. 정당이 주관하는 것이라는 그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콜로라도주에서도 이런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이 판결은 오늘 17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공화당의 대선 예비선거 시작이 얼마 남았습니까?
네, 첫 경선은 내년 1월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실시됩니다. 이 정치 전문 여론조사업체 538의 집계에 따르면 13일 현재 아이오와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내 지지율은 45% 이상으로 2위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 17%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동안 아주 강한 탄력성을 보였던 미국의 소비, 이 소비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예, 상무부가 15일 10월에 소매 판매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자, 10월 미국 소매 판매는 7,050억 달러로 전월에 비해 0.1% 감소했습니다.
네.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타다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건데요. 자, 지난 여름 미국의 소비자 지출이 급증한 이후 소비자들의 지출 심리가 둔화했다는 분석입니다. 자, 소비는 미국 경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경제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이 판매가 줄어든 게 주로 어느 부분이었을까요?
예, 휘발유와 자동차 부문 판매가 줄었습니다.
네네.
주유소 판매는 0.3% 떨어졌고 자동차 부품 판매는 1% 감소했습니다. 특히 주유소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7.5%가 줄었습니다. 이외에도 자파점 매출과 가정용품점, 가구점 매출이 모두 2% 감소했는데요. 실제로 가정집 보수 관련 자재와 도구를 판매하는 이 홈디포라는 대형 상점의 판매 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판매가 늘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네, 온라인 쇼핑이 전달에 비해 0.2% 올랐습니다.
네네.
작년 동기 대비로는 7.6% 오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또 전자제품, 가전제품 매장 매출도 0.6% 증가했고요. 식료품점 매출도 0.7% 올랐습니다.
네. 이 보다 정확한 소비 지출 행태에 반영하는 통제군 판매라는 것도 있죠. 이 통제군 판매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자동차와 휘발유, 건축자재 및 외식비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소위 통제군 판매가 있는데요.
네네.
상무부가 국내 총생산 GDP 산출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통제군 판매는 지난 9월 0.7% 상승한 후 10월에는 0.2% 올랐는데요. 이 통제군 판매가 증가했다는 건 소비자가 아직은 약간의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 걸 시사한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예. 자, 노동부가 10월에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를 했네요.
예.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되기 전 기업 간 1차로 거래되는 상품 가격이 나타낸 걸로
네.
자, 근본적인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입니다. 자, 10월 PPI는 전달에 비해 0.5% 감소했는데요. PPI는 지난 2020년 4월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는 앞서 다우존스가 전망했던 0.1%보다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겁니다. 또 1년 기준으로 보면 10월의 PPI는 연율 1.3%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7월 이후 가장 적은 폭의 상승률입니다.
네,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에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네, PPI 하락은 상품 가격의 하락을 크게 이끌었는데요.
네네.
상품가 하락의 80%는 휘발유 가격이 15.3% 떨어지면서 생긴 겁니다.
네. 자, 최근에 미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통화정책에서 참고하는 경제지표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 CPI도 나왔습니다.
예, 바로 전날인 14일 노동부가 CPI를 발표를 했는데 자, 10월 CPI 월 0.4%로 9월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 3.2% 상승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가격 변동성이 높은 식품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근원 CPI는 월 0.2%, 연 4.4%가 올랐는데요. 네. 연율료는 2021년 9월 이후 가장 적은 폭의 상승입니다. 자, 한편 이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은 2%입니다.
네, 세부적인 가격 변동은 어떻습니까?
예, 에너지 가격이 전달에 비해 2.5% 하락했는데요. 특히 휘발유 가격이 5% 떨어졌습니다. 네. 반면 주거비용이 여전히 상승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10월의 주거비용은 전달인 0.6%보다는 낮은 수준인 0.3% 올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재무부 역사는 독립전쟁 시기에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됐습니다. 재무부는 1789년 정식 행정부처로 출범했고 알렉산더 해밀턴을 초대 장관으로 맞았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재무부의 역사 두 번째 순서로 해밀턴 장관 시기 재무부 상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789년 3월 4일 뉴욕에서 초대 연방의회가 소집됨으로써 헌법상 정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해 9월 2일 의회는 정부 재정을 관리할 연구기관인 재무부를 만들었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재무부를 만들면서 부처 수장인 장관, 통제관과 감사관, 출납관, 그리고 장관을 보좌할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달 11일 알렉산더 해밀턴이 초대 재무부 장관으로 취임선서를 했습니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사저를 관리하는 마운트 버논 여성협회 웹사이트 설명에 따르면 출범하면서 직원 39명을 고용했던 재무부는 전쟁부 그리고 국무부와 비교해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당시 해밀턴이 재정과 정부 관리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 나라인 미국의 전쟁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를 재무장관으로 앉힌 것은 논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해밀턴 장관이 취임하고 첫 번째로 한 공식 조처는 국가 재정 건전성의 토대를 놓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해밀턴 장관은 특히 정부 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립전쟁 기간 전쟁 자금을 조달하려고 채권을 발행하면서 생긴 부채를 연방정부가 모두 인수해 이를 채권 액면가대로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정부 부채가 자유의 대가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밀턴 장관은 미국 산업과 무역의 발전을 예견했고 정부 수입이 관세에 근거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건실한 재정 정책은 정부의 재정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할 국가은행 설립에도 영감을 줬습니다. 재무부 웹사이트는 1790년 12월 해밀턴 장관이 국가은행 설립을 제안했고 이듬해 의회가 이를 은행 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국가은행 설립안은 광범위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지지했고 워싱턴 대통령은 1791년 2월 은행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초대 알렉산더 해밀턴 장관 시기 재무부 상황에 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단풍이 지고 낙엽도 제법 쌓이면서 시간은 벌써 연말이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미국 사람들이 기다리는 공휴일이 있는데요. 멀리 떨어졌던 가족이나 친구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정을 나누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생활 속 경제에서는 추수감사절 상차림에는 어떤 음식이 준비되고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휴일 추수감사절. 미국에는 독립기념일과 노동절 등을 비롯한 여러 공휴일이 있습니다. 이 중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휴일은 뭘까요? 통계 전문업체 스테티스타가 최근 이와 관련한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휴일은 바로 추수감사절인데요. 미국인 10명 가운데 거의 8명이 가장 좋아하는 공휴일로 추수감사절을 꼽았습니다. 영어로 Thanksgiving Day인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일까요? 그 유래를 살펴보면 청교도가 미국 대륙으로 넘어온 지난 16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들이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에 도착했을 당시는 추운 겨울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인 절반 정도가 추위와 기근, 질병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미국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법과 사냥하는 법, 그리고 낚시하는 법 등을 배워서 이듬해에는 추수할 수 있었는데요.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처음 경작에 성공해 이를 감사하며 식사를 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매 11월 네 번째 목요일로 지난 1941년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날을 공식적으로 국가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식사의 핵심, 칠면조.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식사입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던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들이 이날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정을 나누는 거죠. 이날 상차림에 오르는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 요리는 바로 칠면조입니다. 추수감사절과 칠면조와 관련해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 매년 백악관에서 연출되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You are hereby pardoned. Give him a round of applause.
I hereby grant you a full pardon.
With the power vested in me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pardon you.
첫 번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고요. 두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마지막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세 명의 대통령이 한 말 중에 공통으로 들리는 단어 하나가 있었죠. 바로 pard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사면한다는 뜻으로 매년 백악관에서 열리는 칠면조 사면식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칠면조에 뭐를 사면하느냐고요? 매년 추수감사절 미국인의 식탁에 오르는 칠면조는 4천만 마리가 넘는데요. 바로 이 식탁에 오르는 걸 사면해준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칠면조를 먹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칠면조는 한반도에서는 흔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새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요. 평균 크기는 약 7kg으로 일반적인 닭 크기의 7배에 달합니다. 엄청 크죠? 이 정도 크기의 칠면조 한 마리면은 10명도 거뜬히 먹을 수 있습니다. 매년 관심받는 추수감사절 상차림 물가. 추수감사절의 핵심 요리가 바로 칠면조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발표되는 칠면조 가격은 큰 관심을 받습니다. 2023년도는 어떨까요? 리서치 회사 어너베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발표한 칠면조의 평균 가격은 1파운드, 그러니까 약 450g당 $1.27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봤을 때 20% 이상 내려간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7kg짜리 칠면조를 사면은 약 $20 정도 하겠네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칠면조가 추수감사절을 대표하는 음식이 됐을까요? 백과사전 브리테니코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칠면조는 가족을 다 먹일 수 있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칠면조는 닭처럼 달걀을 얻기 위해서 기르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는 칠면조가 닭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졌고 결과적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칠면조 말고 다른 요리는 뭐가 있을까요? 지역이나 가정마다 차리는 음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칠면조 속에 넣어서 함께 먹는 소화, 으깬 감자, 그리고 그레비 소스, 그리고 고구마와 옥수수, 강낭콩, 크랜베리 소스, 롤빵, 맥앤치즈, 그리고 후식으로 호박파이 등을 준비합니다. 추수감사절 음식 마련하기. 한국에서는 매년 이 설 상차림 평균 비용을 발표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농무부가 매년 추수감사절 상차림 평균 비용을 공개합니다. 아직 2023년도 자료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농무부가 발표한 10인 기준의 상차림 비용은 지난 2020년은 약 $47였고요. 2021년에는 약 $53, 그리고 2022년은 약 $64였습니다. 저도 한번 이 상차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매장을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웨그먼스라고 하는 미국의 대형 식료품점에 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칠면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장에서 파는 칠면조는 파운드당 약 $2.4인데요. 20파운드, 그러니까 약 9kg짜리를 고르니까 가격이 $50입니다. 그런데 이 매장 회원 카드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25 이상 구매할 때 오는 19일까지 딱 한 번만 무려 파운드당 $2.1를 할인해서 파운드당 약 30센트에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격은 $6입니다. 칠면조를 꼭 사야 한다면 이 회원 카드의 기회를 잘 살려봐야겠습니다. 다른 매장 정보도 살펴봤는데요.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에서는 칠면조 가격이 파운드당 약 $1.3 하고요. RD라고 하는 이 할인 매장에서도 파운드당 $1.3 정도 합니다. 칠면조 외에 곁들여서 먹는 이 사이드 메뉴도 볼게요. 버터넛 스쿼시라고 하는 이 땅콩 호박은 가족용 크기 한 팩에 약 $5 하고요. 그리고 강낭콩은 한 팩에 $6 하네요. 5파운드 감자는 $4 하고요. 고구마는 개당 30센트 가량 합니다. 또 디저트로 먹는 호박파이는 한 판에 $10 정도 하네요. 편리성을 더한 추수감사절 상차리기. 직접 하나씩 메뉴를 다 고르는 경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 각 업체는요, 이 소비자들에게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아예 묶음으로 판매를 하거나 혹은 반조리 음식을 팔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의 대형 잡화점인 타겟의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맞춤형 추수감사절 음식상 차리기 메뉴를 내놨네요. 10명이 아니라 4인 기준으로 아예 메뉴를 묶어놨습니다. 10파운드짜리 냉동 칠면조에 칠면조에 넣는 소, 그리고 감자, 강낭콩, 캔 버섯 수프, 그리고 그레비 소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5 합니다. 온라인으로 구매 후에 매장에 찾아가서 주차장에서 물건을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집으로 배달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최소 $35 이상 구매할 때 가능한 서비스로 배달 비용은 $10 합니다. 이번엔 유기농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식료품점인 홀푸드에 왔습니다. 아예 구매 후에 바로 오븐에 넣어서 데운 뒤에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된 칠면조가 있네요. 칠면조에 소를 다 넣고서 이 각종 채소를 함께 담은 이 일회용 냄비를 통으로 파는 건데요. 8명이서 먹을 수 있는 양의 이런 조리 준비 완료된 칠면조의 가격은 $80 합니다. 추수감사절마다 칠면조 요리를 해서 먹는다는 윌리엄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We used to spend hours roasting a turkey in the oven. It was a long process that required constant attention.
예전에는 냉동된 칠면조를 사서 몇 시간 동안이나 신경 써서 오븐에 구웠다면은 지난해부터 이렇게 미리 준비된 상태의 칠면조를 사서 오븐에 3시간만 구워서 음식을 낸다고 하네요.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추수감사절 상차림 비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말도 마세요. 영어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Did you hear the news? David is in trouble.
I know. He will probably recover like the last time. Let's send flowers to the hospital.
No,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What do you mean, John? Has something changed?
David's situation is more serious this time. He's in the ICU and the doctors are really concerned.
Oh no, I had no idea.
데이빗이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꽃을 보내자고 하니까 존이 상황이 심각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당신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말도 마세요.
What you're aware of is only a fraction of the whole story. There's so much more you're unaware of. The tip of the iceberg is all you've seen. You're only aware of a portion of the truth. You haven't even seen the beginning of it. The complete story is far more complex. You've barely touched on the subject.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얼마나 심각한지 말도 마세요.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the news? David is in trouble.
I know. He will probably recover like the last time. Let's send flowers to the hospital.
Oh,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What do you mean? Has something changed?
David's situation is more serious this time. He's in the ICU and the doctors are really concerned.
Oh, no. I had no idea.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id you hear the news?
소식 들었습니까?
David is in trouble.
데이빗이?
Be in trouble.
어려움에 빠졌다.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표현입니다.
David is in trouble. I know.
알아요.
Let's send flowers to the hospital.
병원에 꽃을 보냅시다.
He will probably recover like the last time.
그는 아마도 지난번처럼 회복할 겁니다.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당신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David's situation is more serious this time.
데이빗의 상황은 이번엔 정말 심각해요.
He's in the ICU.
그는
ICU, intensive care unit. ICU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데이빗이 아프다는 소식은 들어 알고 있는데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서 꽃을 보내자고 하니까 존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강조하기 위해서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당신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말도 마세요.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말도 마세요. 당신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the news? David is in trouble.
I know. He will probably recover like the last time.
Oh,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What do you mean? Has something changed?
David's situation is more serious this time. He's in the ICU, and the doctors are really concerned.
Oh, no. I had no idea.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말도 마세요. 당신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You don't know the half of it.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The Weekend Save Your Tears 전함에서 인사드리죠.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